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떤 물체든 미국민의 안전과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격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연설에서 최근 미 상공에 출현한 중국 정찰풍선과 미확인 비행체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찰풍선 이후 확인된 세 건의 비행체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현재 중국 정찰풍선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거나 기타 국가의 정찰 장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이나 취미용 또는 기상이나 다른 과학적 연구 수행 기관에 속한 풍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보 당국의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4일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것과 관련해 사과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경쟁할 것이고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경쟁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과의 대화를 기대한다면서 우리가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일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에 일어난 지진의 사망자 수가 17일 현재 4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터키 관리들은 이날 터키 남부에서 최소 3만 8천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당국은 5,800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 남동부 카라말라스 지방에서 지진 발생 약 250시간 만에 17세 소녀가 건물 잔해에서 구출되는 등 생존자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자 구조는 지진이 발생한 지 11일째가 되면서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제구호기관들은 텐트와 사원, 학교 또는 자동차에서 자는 수백만 명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16일 지진 발생 뒤 처음으로 이뤄진 공개 발언을 통해 이번 재난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가용 자산보다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구호 활동을 위해 터키에 10억 달러 이상, 시리아에 약 4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체이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타이완을 방문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2주 된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 추정 물체로 미중 관계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이례적으로 타이완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 국방부는 이번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지지와 방위 관계는 중국이 제기하는 현재의 위협과 여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 사이 공식 대화와 군사적 유대를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과의 군사관계를 중단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올해 80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이 대통령직 수행에 적합한 상태라고 백악관 주치의가 16일 밝혔습니다. 케빈 오코너 백악관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검진 이후 6쪽의 소견서를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어떠한 예외 없이 모든 책무를 완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유증인 롱코비드 증상이 없고 걸음걸이가 다소 뻣뻣하지만 마지막 검진 때보다 악화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몸무게는 2년 전보다 약 2kg 빠져 현재 80kg이며 혈압은 최고 126에 최저 78로 나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며 일주일 5번 운동한다고 주치의는 밝혔습니다. 소견서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검사를 거쳤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대통령의 건강검진은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국립군병원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미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현재로서 지켜봐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를 포함한 미국인 4분의 3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에 많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터키와 시리아 국경의 그 넓은 지역을 폐허로 만들었고 수많은 사상자를 낸 지진 재난. 이번 재난의 참혹함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본 세계는 앞으로 더 나은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이야기 주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공영 라디오 NPR이 재난구호 전문가와 지질학자,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모아서 이번 재난이 준 교훈을 정리해서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언제 어디서 또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재난 상황에 현장 도착에 몇 시간 또는 며칠씩 걸릴 수 있는 구조 전문가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훈련된 이웃과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구조의 촌각을 다투는 이른바 골든타임의 속수무책이 되지 말고 재난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해야 할지, 생존자가 있을 만한 곳을 어떻게 찾고 또 구조해야 할지 초기에 긴급 대응에 필요한 훈련받은 인력과 체계가 지역마다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가동되고 있는 연방재난청 아래 구축된 자원봉사자 중심의 지역사회 비상대응팀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기상청은 15일 2022 지진 연보를 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충북 괴산에서의 규모 4.1의 지진을 비롯해서 2.0 이상의 지진이 77차례 있었다면서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오늘 시간에 준비한 주간 프로그램은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Because my parents live in Adana and my friends in Antakya where the earthquake hits the ground and I can't go to this place those places and
네, 금세기 역사에서 여섯 번째 규모의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한 터키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의 지진. 특히 정치적, 경제적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터키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그리고 미국 정치 ABC 뒤에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이어지는데요. 뉴스 속 인물로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만나보겠습니다. 곧 워싱턴 DC는 지금 2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1도, 구름이 많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18일 토요일에 북한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는 오후까지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평안남도, 안주, 강원도, 함경북도 지역으로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1에서 10cm의 눈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평안도, 함경북부 지역에 눈의 양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로 비교적 온화해졌습니다. 낮 최고는 영상 2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많거나 흐리고 오후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동해상은 앞바다 물결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입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7도입니다. 신의주는 0도에서 5도 사이고요.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함흥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원산은 영상 1도에서 영상 10도, 청진은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그대로 회산은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상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정찰 풍선 격추와 관련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또 전 세계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정찰 풍선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정찰 풍선과 미확인 비핵물체 격추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몇 차례 백악관 취재진의 질문에 간단히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요.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 처음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지난주에 중국의 고고도 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가 즉각 영공 안보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3개의 미확인 비행체를 추적할 수 있었으며 해당 비행체들이 민간 항공교통을 위험하게 하고 민감한 시설에 대한 정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 비행체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세 개의 비행체가 사흘 연속으로 북미 상공에서 발견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요.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부 또 오대호의 하나인 휴런호 상공에서 각각 발견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한 신중을 기울여서 가장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해당 비행체들을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도 긴밀히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 비행체에 대해서 정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요, 아직 정확히 이 세 개의 물체가 어떤 것인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 정찰 프로그램의 일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세 개의 풍선이 중국의 정찰 풍선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거나 어떤 다른 나라에서 온 정찰용 기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또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민간 업체들이나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상 연구나 다른 과학적 연구를 하는 기관들과 관련된 풍선의 가능성도 높다는 게 정보 당국의 현재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중국의 정찰 풍선하고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한 이래 미국 정부는 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의 고고도 정찰 풍선에 대한 연구, 또 식별, 추적 등의 능력을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초에 중국 정찰 풍선 가운데 한 개가 미국 영공에 들어왔을 때에도 미 당국은 해당 풍선의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군이 바다 위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안 상공에서 미 공군 F-22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 같은 결정에 대해 민간인 보호뿐 아니라 추가 분석을 위한 잔해 수거 상황까지도 고려해 바다로 나가길 기다렸다가 격추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같은 조처는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강조하고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문제가 지금 중국과의 어떤 갈등을 다시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도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계속 중국과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자신이 처음 행정부 출범 때부터 말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중국과 갈등이 아니라 경쟁을 추구하는 것이며 새로운 냉전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문제에 진상을 규명하길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풍선을 격추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미국 영공의 안보를 더 강화하고 탐지 능력을 개선하며 비행체 운용 등의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오늘 독일로 갑니다. 지금 독일에서 중요한 국제안보회의가 시작됐군요.
네, 17일 독일 뮌헨에서 국제안보포럼인 뮌헨 안보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는요, 전 세계 40여 개국 정상과 90여 개국 외교 국방장관 또 각국의 정치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관리들은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네, 자, 세계의 주요 지도자들 누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미국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이 참석했고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 또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또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이 눈에 띕니다.
예, 최근에 뭐 거의 대부분의 주요 국제 행사를 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설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뮌헨 안보회의에서도요, 개막식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 연설을 행했습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은 각국 대표들에게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속도를 높여달라고 호소하면서 협정 체결 속도, 우크라이나 전력 강화 속도, 러시아의 잠재적 제한 속도 등 이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생명에 달린 문제며 속도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있죠?
예, 러시아군이 16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단행해서 적어도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군이 적어도 3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그 가운데 16발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최근 공격에서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올렉세이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회의 보좌관이요, 우크라이나 TV에 나와서 이 러시아 군이 최근 공격에서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을 속이기 위해 이 반사경이 달린 풍선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닐로우 보좌관은 이는 러시아 군이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인 바그너 그룹이 이 바흐무트 점령 예상 시 점을 늦춰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바흐무트라고 하면 지금 동부 전선의 최대 격전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부 도네츠크에 있는 핵심 요충지입니다. 이 러시아군이 바흐무트를 장악하면 도네츠크와 루한시크를 이루는 돈바스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인데요. 바그너 그룹이 중심이 된 러시아군은 지난 몇 달간 바흐무트를 집중 공략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바그너 그룹이 이 바흐무트의 일부 지역을 이미 장악했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실소유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는요, 지난 12일 이 바흐무트 북부 외곽 지역을 장악했다면서 바흐무트 장악이 임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6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 바흐무트 점령은 3월이나 4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흐무트의 그 장악 시점이라 그럴까요? 이걸 늦춰 잡은 이유도 말했습니까?
네, 진격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바흐무트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모든 보급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고지 씨는 또 러시아 당국을 비판하면서 끔찍한 군사 관료주의가 없었다면 이미 새해 전에 바흐무트를 점령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벨라루스가 참전설 다시 부인하고 나섰군요.
네, 벨라루스는 개전 초기부터 강력한 냉방으로 러시아를 지지하고 러시아 군부와 연합 군사 훈련을 벌이면서 끊임없이 참전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16일 자국과의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벨라루스의 영토가 침략당했을 때만 러시아와 함께 우리 영토 안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 참전설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조류 독감 소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보고가 나오면서 심상치 않은 확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이라고도 부르는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요, 현재 미주 대륙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정부도 최근 첫 번째 감염 사례를 확인하고 국가 위생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 한마디로 조류에는 치명적인 전염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닭이나 오리, 거위 같은 가금류, 또 물새 같은 야생 조류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여우나 곰, 물개 등 포유류에서도 발견되고 있어서 우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겁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는 이미 여러 있었고요. 사망자도 일부 발생했습니다. 보통 감염된 조류를 만진 사람들이 감염되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그 치명률은 낮다는 게 세계보건기구 WHO 입장입니다. 다만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진화 특성상 국제적인 감시와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대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농가가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죠.
네, 특히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는요, 지난해부터 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커서 농가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일례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계란 생산업체인 로즈 에이거 팜은요, 지난해 아이오와주 농장에서만 닭 150만 마리가 폐사됐습니다. 이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은요, 지난해 미국에서 폐사된 닭과 터키 등 가금류가 5,800만 마리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계란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은요, 세계 식량 공급망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농장 주인들은 조류 인플루엔자로부터 가금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요, 이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부 농장주는 현대식 장비를 갖추고 또 창문까지 없애도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고 하소했습니다.
네, 이 조류 인플루엔자를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백신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백신 접종이 전염을 줄일 수는 있어도 바이러스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하고 있어서 맞춤형 백신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백신을 맞은 닭이나 거위의 알을 꺼리는 소비자들의 불편한 심리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특히 유행하는 시기도 있죠.
네, 보통 철새들이 이동하는 봄철에 많이 유행합니다. 미국의 경우 올해 3월과 4월이 크게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는 뭐 더 이상 계절적인 문제가 아니라 1년 내내 주의를 기울여 하는 전쟁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과 농가 주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외압 의혹을 조사했던 조지아주 특별 대배심이 일부 증인이 위증했다라면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올해 80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검진에서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미 정부가 반도체 제조와 연구 촉진을 위한 이 정부 자금 집행을 감독할 전담팀을 꾸린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에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외압 관련 그 특별 대배심의 보고서 일부 내용이 16일 공개됐습니다.
네.
특별 대배심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지난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서 주 당국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의료기관에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폴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된 겁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특별대배심은 우선 일부 증인이 위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에 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다수의 대배심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증인이 위증죄를 저지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해당 증인의 이름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위증죄가 인정될 경우에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특별대배심이 증언을 들은 사람이 적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총 75명이나 됩니다. 특별대배심은 지난 7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과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또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고위 인사를 비롯해서요. 브래드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장관, 또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등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위증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특별대표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광범위한 사기가 없었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약 12,000표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라면서 이 선거 책임자인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 이렇게 압박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의 페니 윌리스 검사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 외압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 또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까?
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내용 외에는 특별히 주목할 내용은 없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폴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이 보고서의 서문과 결론 그리고 특별대배심이 증인의 위증을 우려한 부분만 공개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6일 이 공개된 부분은 5장에 불과하고요. 특정 증인들의 이름은 물론 특정 개인에 대한 범죄 혐의 등도 전혀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맥버니 판사는 누가 기소될지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적법 절차 관리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가 네. 있습니다.
이 특별대배심이 기소를 권했는데요. 권고했는데 그러면 해당 증인들에 대한 기소로 이어지는 겁니까?
그건 꼭 아닙니다. 특별대배심은 그 사건에 관해서 조사하고 또 검사에게 권고 사안들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검사가 일반 대배심을 통해서 기소 여부를 추진하게 됩니다.
네.
대배심을 소집해 기소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이 윌리스 검사장에게 달려있는데요. 윌리스 검사장이 차후 이 절차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네. 자, 특별대배심의 역할이 크군요. 자, 특별대배심은 어떻게 구성이 됐고 또 활동을 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윌리스 검사장은 지난해 일부 증인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특별대배심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일반 대배심과는 달리 특별대배심은 증인들을 심문하고 또 증인 소환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승인 하에 지난해 5월 26명으로 구성된 특별대배심이 꾸려졌고요. 작년 6월부터 관련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5일 맥버니 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지난달에 모두 해산했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에 대한 반응 어떤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변인은요, 성명을 내고 오랫동안 기다린 조지아주 보고서의 주요 부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요, 자신이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편 폴턴 카운티 검찰 측은 보고서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건강검진 결과 소식 볼까요?
네,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16일 이 바이든 대통령을 건강하고 원기왕성한 80대 남성이라고 평가한 이 대통령 연례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케빈 오코너 백악관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검진 요약본에서요. 대통령은 직무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라면서 또 그 어떤 예외나 편의 없이 그의 모든 직무를 충분히 이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검진 요약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코너 주치의는 요약본에서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건강 지표가 모두 정상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주 5일 운동을 하고 술은 마시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경미한 증상에서 회복된 이후에 장기 쿠비데 증상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지병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쵸? 특별한 지병은 없었습니까?
네, 그런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코너 박사는 신경계 검사에서 뇌졸중 또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과 같은 그 소뇌 또는 다른 중추 신경학적 질환과 일치하는 발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척추 관절염과 말초 신경병 등으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걸음걸이가 여전히 뻣뻣하긴 하지만 지난해에 의해 따로 악화하진 않았다라고 네. 설명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 건강검진을 한 겁니까?
네, 16일 워싱턴 DC 외곽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월터리드 군병원에서 3시간에 걸쳐서 검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검진은 지난 2021년 1월 취임한 이후에 두 번째로 받은 종합검진입니다.
네. 그런데 예전부터 이런 얘기 있죠. 나라님의 건강은 아주 극비다. 그렇죠. 또 지금도 비밀에 붙이는 특정 나라도 정상들 있지 않습니까?
맞죠.
미국의 대통령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결과 공개해야 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 건강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백악관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검진이 특별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검진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자 대선 출마와 건강검진 결과 이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요 1942년생입니다. 현재 80살이죠.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고령인데요. 만약 재선에 성공해서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은 86살, 그러니까 86세가 됩니다. 따라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조차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고령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지난 6일에서 13일 진행된 로이터와 또 입소스의 공동 설문조사를 보면요, 미국인의 4분의 3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직에서 일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민주당은 절반 이상, 공화당은 대다수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이런 시각에 대해서 백악관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우려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연일 계속해서 혹독한 일정을 소화해낸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주 공영방송 PBS와의 인터뷰에서요, 고령의 나이에 재선에 도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켜봐라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차기 대선 내년에 치러지죠. 대통령 후보의 나이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공화당 후보 경선에 뛰어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자신의 출정식에서 의회에 임기 제한을 둘 것이고 그리고 75세 이상의 정치인은 의무적으로 정신 능력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네.
80세인 그 바이든 대통령과 또 대선 도전을 이미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6살인 점과 비교해서 51살인 자신이 정계에 그 세대교체를 가져올 인물임을 강조한 거죠. 이에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이룬 업적을 보라면서 앞으로 수년 동안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USA Today와 서포크 대학의 공동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꼽은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의 나이는 51살에서 65살 사이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볼까요? 미국의 반도체 정책 집행을 위해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는 17일 미국의 반도체 정책 자금 집행을 감독할 팀을 꾸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팀에 투입되는 인원은 한 10여 명인데요. 각계 전문가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정책 자금 집행을 감독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어떤 정책을 말하는 겁니까?
네, 반도체 및 과학법, 일명 칩스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 법에 서명했는데요. 이 법은 반도체 연구와 개발, 제조 등의 분야에 527억 달러를 지원하고 또 최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그런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네, 새로 만들어지는 이 팀, 주 역할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앞서 간단히 언급한 대로요. 정부의 정부 정책 자금을 감독하는 것이 기본 역할입니다. 지난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번에 꾸려지는 팀의 목표에 대해서요, 이 반도체 제조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또 국내 반도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다음 주에 이 프로그램의 장기 목표에 관한 구상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네. 자, 미국의 어떤 인물들이 이 새 팀을 꾸리게 되는지 살펴보죠.
네, 우선 이 팀을 이끌 리더는요, 토드 피셔 이 칩스 프로그램 사무소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이 팀에서도 수석 투자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는 건데요. 피셔 씨는 그 공직 입문 전에는 거의 25년 동안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KKR에 재직하면서 최고 회계 책임자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투자 전문가가 이번 반도체 정책 자금 집행 감독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네, 쟁쟁한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들 이름이 많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하원 이 과학우주기술위원회 보좌관을 역임했었던 레베카 켈러헨 씨와 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국가안보팀을 이끌었던 모건 드와이어 전 수석 전략 책임자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 외에도요, 미국의 무선전화통신연구 그리고 개발기업인 퀄컴과 한국의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에서 일했었던 댄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도 이번에 팀에 합류했습니다.
네.
한편 지난해 9월에는 이 칩스법 이행을 위한 전담팀이 꾸려지면서 로니 채터지 상무부 수석 경제학자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반도체 지원법 이행 조정관에 그리고 또 재무부 수석고문을 지낸 마이클 슈미 씨가 상무부 칩스 프로그램 사무소 국장으로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최근에 그 미국의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는 데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투자 성과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격적인 지원책으로 아주 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타이완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애리조나 공장 생산에 4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성전자는 약 1910억 달러를 투자해서 텍사스에 11개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연합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자는 메시지가 13개 주에 전달됐고 연합의회가 이 회의를 사후에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 대표들이 1787년 필라델피아에 모였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헌법의 탄생 다섯 번째 시간으로 헌법 제정회의에 참가한 건국의 아버지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787년 5월 각주 대표들이 헌법 제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필라델피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버지니아 대표였던 제임스 메디슨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을 이끌었고 같은 버지니아 대표였던 조지 워싱턴은 회의가 예정된 5월 14일 전날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뒤 펜실베이니아 대표였던 고령의 벤저민 프랭클린을 찾았습니다. 5월 14일 회의에 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 대표들만 참석하자 다른 지역 대표들이 올 때까지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마침내 12개 주에서 55명이 모였고 이 중에 펜실베이니아 대표가 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3개 주 가운데 로드 아일랜드는 끝내 대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표들 가운데 몇몇은 나이가 아주 많았지만 많은 사람이 20대나 30대였습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43세였습니다. 지역 대표들이 속속 도착하자 이달 25일 마침내 헌법 제정회의가 시작됐고 회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임스 잭슨을 서기로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메디슨이 실제로 회의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메디슨은 훗날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의장 앞에 앉아 있었다. 다른 대표들은 내 왼편과 오른편에 있었다. 나는 의장이 말하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또 모든 대표들의 말도 빠짐없이 들었다. 나는 나만 이해할 수 있게 적었다. 밤에 내 방에서 나는 모든 연설과 행동들을 기록했다. 모든 회의에 참석했고 대표들이 만나고 대화하는 동안 그곳에 있었다.
헌법 제정회의가 내린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은 회의 의장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몇몇 사람이 조지 워싱턴을 의장으로 뽑자고 제안하자 다른 대표들이 이에 동의했고 워싱턴이 이를 수락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조지 워싱턴이 없으면 이 헌법 제정 회의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회의 첫날 일정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헌법제정위원회는 처음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격렬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헌법의 탄생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에 참가한 건국의 아버지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지난 6일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덮쳐 4만 명 넘게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터키는 정치적, 경제적 타격이 특히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터키의 지진에 따른 정치적 파장과 예상되는 경제 피해 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용석 기자입니다.
불투명한 선거 일정.
올해 터키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있습니다. 당초 선거일은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에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일정을 앞당겨서 5월 14일에 선거를 치르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조기 총선 계획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던 에르도안 대통령이 내놓은 회심의 승부수였습니다. 터키 야권은 20년째 장기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과 집권 정의개발당에 맞서서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후보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던 터라 선거를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 조기 총선 계획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바로 지난 2월 6일 터키를 덮친 지진 때문인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의 측근들은 지금은 비상시국으로서 선거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권 정의개발당 안에서는 선거 연기론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선거 일정으로 11월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은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이번 터키 지진으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 역시 바로 1999년 터키에서 있었던 지진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8월에 터키 북서부 이즈미트 지방에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서 약 18,00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진원의 깊이도 얕았지만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이 거의 없었다는 점, 또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후 치솟는 물가로 민생고가 가중된 상황에 2002년 터키는 조기 총선을 치르는데요. 이 총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 해 전에 창당했던 정의개발당이 34% 넘는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당시 터키는 의원 내각제로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과거에 복역 전과가 있어서 바로 총리가 되지 못하고 이듬해 3월 총리직에 올랐고요. 이후 두 차례 더 총선에 승리해서 10년 넘게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2014년 8월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 투표를 치르는데요. 이 선거에서 정의개발당이 후보로 내세운 에르도안 당시 총리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9년 대선에서도 승리해서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 기간은 총리 시절을 포함해서 다음 달로 만 20년이 되는 겁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달 조기 총선 계획을 알리면서 재집권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부의 부실 대응 비판.
역대급 인명과 재산 피해에 터키에서는 지금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재난 대비 정책과 함께 지진 발생 후의 구조작업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응책 등이 미흡해서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터키 정부는 1999년 대지진 이후에 특별통신세라는 이른바 지진세를 신설하고 20년 넘게 세금을 징수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재난 대비를 위한 이 지진세의 불분명한 사용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터키는 과거 여러 차례 지진 참사를 겪으면서 건축 규제를 강화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속절없이 무너진 건물들을 보면서 터키 국민들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상당수 건물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터키 정부는 부실공사 혐의를 받고 있는 약 130명의 건축업자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하지만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
이번에 지진이 강타한 터키의 10개 주에는 약 1,34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터키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고요. 이 10개 주가 터키 국내 총생산의 약 10%를 생산해왔는데요. 터키 기업연합회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터키의 경제 손실 규모가 840억 달러 이상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주택 등 건물의 피해가 약 708억 달러, 국민소득 손실 104억 달러, 노동시간 손실에 따른 피해 29억 달러 등으로 추산한 건데요. 보고서는 주택과 송전선, 기반시설 재건과 수많은 이재민들의 단기, 중기, 장기적 주거 문제 해결에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갈 걸로 전망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년 안에 피해 지역의 주택을 복구하고 나라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고공행진 중의 물가에 리라화의 가치 추락 등 이미 취약해질 대로 취약한 경제 상황으로 고전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이번 지진은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노련한 정치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위기를 넘기고 다시 입지를 굳힐 가능성도 내놓고 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떠한 위기 대응 능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옌스 스톨덴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입니다.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오는 10월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지난 2014년 10월 나토 사무총장에 취임한 지 9년 만입니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1959년 3월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슬로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한때 언론사와 노르웨이 통계청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93년 총선에서 오슬로 지역구에 출마해 처음 당선된 이래 산업에너지부 장관, 재무장관 등 요직에 중용되면서 노르웨이 정치권에서 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00년 쉘 막네 본데비크 총리 정부가 의회의 불신임 결의에 따라 퇴진하고 노르웨이 최대 정당인 노동당의 부대표였던 스톨덴베르그 총장이 본데비크 내각의 자녀 임기인 2001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스톨덴베르그 총장은 이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노르웨이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총선에서 한 번 더 총리직에 도전했는데요. 하지만 노동당 중심의 연합정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으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스톨덴베르그 총장은 2013년 12월 유엔으로부터 기후변화 특사로 지명받고 이듬해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나토의 북대서양 이사회 지명으로 그해 10월 1일 사무총장으로서 첫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선출은 공식적인 절차는 따로 없고 회원국들의 만장일치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스톨덴베르그 사무총장은 재임 기간에 몇 차례 난제를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도전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의 사명과 역할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회원국들과 갈등을 빚었는데요. 스톨덴베르그 총장은 원숙한 지도력과 조율 능력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동맹국들 간의 균열을 봉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스톨덴베르크 총장은 지금 전 세계 최대 안보 위기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아서 최일선에서 나토 동맹국들을 이끌면서 어려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 안에서는 스톨덴베르크 총장을 설득해서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스톨덴베르크 총장이 과연 이들의 잔류 설득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터키의 지진에 따른 정치적 파장과 예상되는 경제 피해 규모 등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짜증이 아주 많이 난다, 진절머리 난다, 질리게 한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This traffic is driving me up the wall.
I know, it's frustrating. I feel like I'm stuck in this car forever.
I can't stand being stuck in one place for so long.
살면서 짜증날 때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처럼 교통체증입니다.
This traffic is driving me up the wall.
차가 막혀서 짜증이 난다는 표현으로
drive someone up the wall.
누군가를 화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Drive someone up the wall.
또 다른 표현으로 짜증난다는 표현.
It's frustrating.
답답하고 짜증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It's driving me up the wall. It's frustrating.
두 개 다 같은 표현입니다.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This traffic is driving me up the wall.
I know. It's frustrating. I feel like I'm going to be stuck in this car forever.
I can't stand being stuck in one place for so long.
대화 해석해보죠.
This traffic is driving me up the wall.
교통체증이 정말 짜증나게 합니다.
I know, it's frustrating.
알아요, 짜증납니다.
I feel like I'm stuck in this car forever.
이 차에 영원히 갇힌 느낌입니다.
I can't stand being stuck in one place for so long.
나는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해요. 차가 막혀서 약속 장소에 늦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m stuck in traffic.
거의 다 왔다 이런 표현은
I'm almost there.
도착해서 주차할 공간을 찾고 있다 이런 표현은
I'm here looking for a parking space.
교통체증으로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은
I'm stuck in traffic. I'll be late. Traffic jam. I'll be late.
이번에는 교통체증으로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보죠.
I'm sorry. I won't be able to make it on time. I'm stuck in traffic. I'm sorry. I'll be late. I'm stuck in traffic. I'm sorry. I'm running behind schedule. I got stuck in traffic.
차가 막혀서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럼 끝으로 짜증이 아주 많이 납니다.
It's driving me up the wall.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This traffic is driving me up the wall.
I know. It's frustrating. I feel like I'm stuck in this car forever.
I can't stand being stuck in one place for so long.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t's driving me up the wall.
진절머리 납니다.
It's frustrating.
답답하고 짜증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